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2023년 베이징 남동쪽에 위치한 그 이장이라는 지역의 한 사무실 풍경부터 좀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장이요.
구글의 자율주행 부서에서 일했던 1990년대생 젊은 창업자 가오지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창밖을 보면서 자신이 세운 로봇 기업이죠. 그 싱하이2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설립된 지 불과 2년 남짓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무려 100억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1조 9천억이요? 2년 만에요?
그렇죠. 제가 이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이 AI 로봇 기술이 유망하다지만 고작 2년 된 스타트업에 2조 원 가까운 돈이 몰린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도대체 이 거대한 돈은 어디서 막 쏟아져 나온 걸까 하는 의문이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실리콘밸리식 벤처 캐피털 생태계에서는 사실 설명하기 힘든 속도와 규모죠.
맞아,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질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의 기대감이나 뭐 민간 투자자들의 눈먼 돈이 몰린 게 아니거든요.
아, 민간 자본이 아니다?
네, 이 현상의 배후에는 국가 전체의 자본과 정책을 단 하나의 목표로 정렬시킨 아주 거대하고 조직적인 뭐랄까 보이지 않는 기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단순히 스타트업에 보조금 몇 푼 지어주는 수준을 넘어서요. 컴퓨팅 바우처부터 시작해서 무려 600억 위안, 약 11조 원짜리 국가 대기금을 어떻게 무기로 삼았는지 오늘 살펴볼 문헌에 따라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11조 원이라는 돈이 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 구현지능, 즉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위에서 아래로 아주 완벽하게 통제하고 정렬시키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이 맹렬한 자본의 폭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모든 거대한 움직임에는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필요한데요. 가오지앙 같은 창업자들에게 그런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지게 만든 결정적인 방화쇠는 202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1월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시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문서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제목이 인간형 로봇 혁신 발전 지도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문서의 분량이 딱 9장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9장이요? 아니, 국가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지시서치고는 대학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수준의 분량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짧은 문서에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그런 파괴력을 가졌던 거죠?
바로 그 간결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뭐랄까 로봇 산업을 열심히 발전시키자 이런 식의 뻔한 구호를 외치지 않았어요.
아,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네. 대신 인간형 로봇이라는 극도로 복잡한 기술을 아주 직관적인 세 가지 개념으로 딱 쪼개버렸습니다.
어떻게 쪼갰는데요?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대뇌, 그리고 로봇의 복잡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소뇌,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뼈대와 정밀하게 움직이는 손을 지체라고 명명한 거죠.
아, 대뇌, 소뇌, 지체. 약간 의학 용어 같기도 한데 기술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분류네요.
그렇죠. 사실 이 세 단어가 발표된 직후에 이게 사실상 중국 로봇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표준 공통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통언어요? 그게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방정부 관료들이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때나 국유펀드 매니저들이 투자처를 찾을 때 복잡한 기술 설명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 기준만 보면 되니까요?
네, 맞아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우리는 정밀 모터를 만듭니다 라고 길게 설명하는 대신에 우리는 국가 구현지능 프로젝트의 지체 영역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죠.
와, 자본하고 정책, 기설이 단 하나의 언어로 완벽하게 정렬된 거네요. 흩어져 있던 돈과 인력이 그 세 단어 밑으로 헤쳐 모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된 거죠.
게다나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그 문서에 적힌 목표 시점이었어요.
아, 양산 목표 시점 말씀이시죠?
네. 2025년까지 특수환경과 제조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을 실현하겠다. 이런 이정표를 떡하니 박아놨더라고요. 당시에 서구권 언론이나 전문가들 반응이 꽤 냉담했잖아요.
엄청 냉담했죠. 아니, 2년 안에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한다고? 이거 전형적인 공산당식 과장 선전이다. 미국의 의회 자문기구조차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양사는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숫자를 보시죠. 아지봇이라는 기업이 5,168대, 그리고 유니트리가 5,5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이미 출하했거나 생산라인에 올렸습니다.
와, 5,000대씩이나요?
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의 무려 90%가 다름 아닌 중국산 제품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90%요? 세상에.
네, 공신부가 던졌던 그 허무 맹랑해 보이던 양산 목표가 불과 1, 2년 만에 물리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 물량의 90%가 중국산이라니, 숫자를 듣고도 진짜 안 믿기네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활을 거는 걸까요? 솔직히 반도체나 우주항공처럼 패권 다툼을 할 분야도 많은데 굳이 왜 사람 닮은 로봇을 이렇게 다급하게 밀어붙이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중국의 국가적 위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인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과도 닿아 있는데요.
신질 생산력이요?
네, 이게 단순한 기술 굴기가 아니라 아주 짙고 현실적인 공포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죠.
아, 저출산 고정화 문제요?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1%로 치솟았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공장을 쉬지 않고 돌려왔던 그 값싸고 숙련된 청년 노동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서구권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AI나 로봇 기술이 고도화되면 당장 저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으면 어쩌지 하는 사회적 불안이나 규제를 먼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최대 화두니까요.
근데 중국은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국가가 나서서 오히려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이 AI를 일자리 위협이나 뭐 복지 시스템의 도전 과제로 바라보면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할 때 중국 정도는 이 휴머노이드를 텅 빈 공장 라인을 즉각적으로 메워줄 디지털 노동자로 보는 겁니다.
아, 국가 생존을 위한 동화출로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을 대하는 이 철학적이고 상황적인 시각 차이가 방금 말씀드린 출하량 90% 독식이라는 엄청난 속도 차이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속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중앙정부가 인구절벽이라는 공포를 원동력 삼아서 구장짜기 청사진을 내놨다는 건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청사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야겠네요. 중앙정부 지시만으로 당장 로봇이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돈은 지방정부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던데 이들의 자본 내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그야말로 피티링한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원이 꽉 막힌 상태거든요.
지방재정이 엄청 안 좋다고 들었어요.
네. 재정난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되게 절실한 상황인데 마침 로봇 산업 육성이라는 중앙의 오더가 떨어지니까 각 도시가 사활을 걸고 나선 거죠. 100억 위안,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로봇 전용 기금을 앞다투어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조 9천억이요?
네, 이른바 100억 위안 클러스터 펀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1조 9천억 원짜리 펀드들이 도시마다 생겨나고 있다니. 규모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니까 뭐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핵심 도시들이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은 15년짜리 인내자본을 조성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장 지역의 거대한 초대형 클러스터를 진득하게 키워내고 있고요.
맞아요. 가오지앙의 그 싱하이타워 같은 기업이 바로 이 베이징의 든든한 자본망 위에서 탄생한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반면에 상하이와 선전의 접근법은 또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상하이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직접 해결해 줍니다. 수억 원씩 하는 그 초정밀 가공 설비나 테스트베드를 개별 기업이 사려면 사실 등골이 휘잖아요.
그렇죠. 초기 자본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상하이 시정부가 아예 이런 장비들을 싹 다 모아놓은 5대 공공 플랫폼을 통째로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전략을 택했죠. 일종의 최첨단 로봇 전용 공유 주방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와, 로봇 공유 주방. 되게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럼 선전은요? 선전은 원래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면서 그 하드웨어 제조 속도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선전은 자신들의 최대 강점인 그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침에 선전 난산구 사무실에서 로봇 도면을 설계하면요. 점심때쯤 인근 동관 지역의 공장에서 바로 부품을 깎아냅니다.
아침에 설계해서 점심에 깎는다고요?
네. 그리고 저녁에 조립해서 다음 날 아침이면 바로 테스트를 마치는 거의 기적 같은 사이클을 완성했죠. 이른바 11시간 하드웨어 생태계를 로봇 산업에 그대로 이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약간 각 도시의 시장들이 자기 앞마당에서 글로벌 챔피언을 키워내려고 각자의 보조금을 무기로 되게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을 주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수조 원의 돈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탑다운 방식이 과연 성공하기만 할까요? 그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불나방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현실은 결코 그렇게 깔끔하거나 이상적이지 않죠. 그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바로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자체적인 원천 기술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 해외 오픈소스 코드를 대충 베껴오고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씌워서 정부 보조금만 타먹고 도망가는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들이 난립했습니다.
아, 좀비 기업들이 생겨났군요.
네, 게다가 기술 혁신보다는 기성 부품을 대충 조립해서 단가만 무자비하게 깎아내리는 출혈 경쟁, 중국말로 내권이라고 하죠. 치킨게임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내권 현상이요?
네, 오죽하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무려 150개나 되는 로봇 기업들이 난립하며 중복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경고까지 내렸을 정도니까요.
150개 기업이요? 아니, 그러면 사실상 수조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다 증발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가격 후려치기만 하고 있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판을 당장 없지 않는 거죠?
겉으로 보면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실패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의 로직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 다른 의도가 있나요?
이 난장판은 일종의 버그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다윈적 생존 실험의 일부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과거에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때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을 썼거든요.
아, 전기차 때도요?
네. 수많은 영세 기업이 난립하고 막대한 보조금이 낭비되는 그 피바다 속에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무참히 파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정부가 구해주지 않고요?
네, 절대 안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치킨게임을 끝까지 버텨낸 비아디나 CATL 같은 극소수의 기업이 결국 전 세계 생태계를 압도하는 글로벌 챔피언으로 군림하게 되었죠.
와, 140개 회사가 파산하고 수조 원을 날리더라도 살아남은 최후의 10개, 아니 단 3, 4개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통째로 씹어먹을 수 있다면 그 매물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겠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국가주도 서바이벌이네요.
냉혹한 현실이죠.
자, 하드웨어를 미친 듯이 싸게 찍어내는 건 이 무자비한 생태계를 통해 해결한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궁금하거든요.
네, AI 말씀이시죠?
로봇의 그 대뇌, 즉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똑똑하게 훈련시키려면 수백만 시간의 3차원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여긴 필수적으로 어마어마한 GPU가 필요하고 클라우드 비용만 수백억 원이 깨질 텐데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이 비용의 계곡을 어떻게 넘을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 정부의 아주 교묘하고 영리한 정책이 등장합니다.
교묘한 정책이요?
네, 바로 훈련권, 즉 컴퓨팅 바우처와 어료권이라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입니다. 선전이나 상하이 같은 지방 정부들이 스타트업에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대신에요. 정부가 미리 구축해둔 거대한 국유 AI 데이터 센터를 무상이나 혹은 파격적인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이버 쿠폰을 발행해주는 겁니다.
아, 쿠폰을 준다고요?
네, 이걸 통해서 영세한 스타트업들이 감당해야 할 R&D, R&D 한계 비용을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 이용 쿠폰을 무료로 뿌린다.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지어놨길래 그게 가능한가요?
규모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5년간 약 2조 위안, 한국 돈으로 무려 295조 원을 투입해서 전국을 1밀리초 초저지연 통신망으로 묶는 거대한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청사진을 세우고 실행 중입니다.
잠깐만요, 295조 원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일기 기업의 펀드 규모가 아니라 웬만한 국가의 1년치 예산 절반에 맞먹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 천문학적인 돈을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쏟아붓고 그 사용권을 쿠폰으로 스타트업에 나눠준다?
그쵸.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 쿠폰을 쓰려면 분명히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결정적이고 무서운 가이드라인이 하나 딱 숨어있습니다.
뭔데요?
이 막대한 컴퓨팅 쿠폰을 공짜로 쓰려면요, 새롭게 구축되는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의 80% 이상을 화웨이에 승등 950 PR 같은 중국산 칩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아, 정말 흥미로워주는 대목은 여기입니다.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글로벌 표준이나 다름없고 개발 환경도 익숙한 미국산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겠죠.
당연하죠. 엔비디아가 제일 편하니까요.
하지만 수백억 원의 훈련 비용을 덜어주는 이 공짜 쿠폰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들의 AI 코드를 모조리 그 화웨이의 생태계로 이식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일종의 거대한 카지노 같아요. 칩을 공짜로 줄 테니까 무조건 우리 카지노 테이블에서만 게임을 해라. 대신 우리가 내 게임 방식을 다 분석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 같네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스타트업 지원일까요?
아니죠.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완벽한 유인 구조인 겁니다.
합법적 우회요?
네. 만약에 중국 중앙정부가 화웨이에 직접 수십조 원의 개발 보조금을 쏘아주면 당장 불공정 무역으로 국제적인 제재나 WTO 제소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대놓고 지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방정부가 수요자인 로봇 스타트업들에게 쿠폰을 주고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그 쿠폰을 써서 정부 센터에 깔린 중국산 화웨이 칩을 선택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의 그물망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미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칩 수출을 틀어막을수록 중국은 국가의 돈으로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동원해서 자국산 칩에 끊임없이 진짜 데이터를 막 먹이고 훈련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재가 오히려 화웨이라는 대체제를 강제로 단련시키는 완벽한 회로를 만들어버린 셈이네요.
네, 수많은 로봇들이 뭐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쌓은 그 방대한 실가동 데이터가 고스란히 화웨이 생태계로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산 칩의 성능을 강제로 쭉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인프라라는 거대한 훈련의 땅을 국가가 깔아주고 생태계를 통째로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죠. 자, 무자비한 경쟁으로 하드웨어를 싸게 만들고 강제된 쿠폰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중국산으로 묶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로봇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갈 수 있게 엔진에 막 연료를 부어줘야 할 텐데요. 그 엄청난 자금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끌어오고 있죠. 최근 중국 증시의 로봇 기업 IPO 러시가 심상치 않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로봇 회사들은 상용화 직전에 현금이 바싹 몰라붙는 죽음의 계곡에서 파산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돈 엄청 깨지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그 신재 생산력 육성이라는 강력한 국가 기조 아래서 이 로봇 기업들에게 증시의 문을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유니트리입니다.
아, 유니트리요?
이 회사는 2025년에만 순수 인간용 로봇을 5,500대 이상 출하하면서 단숨에 세계 1위에 올랐는데요.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그 기술주 중심 시장인 과창판에 상장 신청을 한 지 단 73일 만에 초고속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73일 만에요? 아니, 보통 고도의 하드테크 기업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려면 뭐 까다로운 재무요건이랑 기술 검증 때문에 몇 년이 걸려도 모자랄 판인데 73일은 정말 특혜에 가까운 속도 아닌가요? 유니트리의 실적이 그렇게 압도적인가요?
유니트리의 성적표를 보면 여러 의미로 충격적입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이 약 17억 위안, 한화로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들이 내놓은 상징적인 휴머노이드 기종인 G1 모델의 가격을 보면 고작 9.9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80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1,800만 원이요? 아니, 첨단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값도 안 된다는 건가요? 이런 미친 가격 파괴를 주도하면서도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놀랍죠.
앞에 있는 엔진 AI라는 회사는 우리는 15분에 로봇 한 대를 조립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홍콩 상장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15분이요?
네. 심지어 완성형 로봇이 아니라 로봇의 손, 즉 덱스터러스 핸드라는 부품만 전문으로 만드는 링커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손만 만드는 곳이요?
네. 이 기업은 기업 가치를 60억 달러, 무려 8조 3천억 원으로 부르면서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품 회사의 몸값이 8조 원대라니, 이건 아무리 봐도 엄청난 거품 아닌가요? 적자 투성인 회사들도 수두룩할 텐데 중국의 국유자본과 증권 당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천문학적인 거품을 다 용인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주판화를 튕기면서 보는 건 기업의 당장의 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보는 건데요?
오직 다가올 미래, 즉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물리세계의 패권을 먼저 쥐겠다는 그 국가적 목적 하나로 이 모든 거품을 의도적으로 용인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아, 목적이 아예 다르구나.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독특한 역동성이 발생합니다. 국가가 용인한 자본의 거품이 기업들로 하여금 단가를 극단적으로 후려치는 가격 파결을 가능하게 하고요.
거품 덕분에 가격을 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진 가격이 다시 시장 확장을 폭발적으로 견인하는 구조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드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295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와 숨막히는 서바이벌 게임, 그리고 초고속 상장 러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 중국이 로봇에 돈 쏟아붓는 건 알겠어. 근데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잔치가 우리 삶이나 경제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드시겠죠.
이 사태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되나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한국에는 아주 기묘하고 역설적인 나비효과가 벌어졌거든요. 아까 중국이 2조 위안, 즉 295조 원을 들여서 전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엄청난 규모로 짓고 있다고 하셨죠.
그 엄청난 규모의 서버를 채우려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단기간에 무려 243%나 뛰어오르는 되게 뜻밖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중국산 칩으로 꽉꽉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폭증했다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로봇 굴기가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 노릇을 하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인 재무제표만 보면 되게 달콤한 호황이 맞죠. 하지만 시계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80% 국산화라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80% 국산화요?
네, 이 국산화의 압력은 단순히 엔비디아를 대체할 AI GPU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 GPU 옆에 찰떡처럼 딱 붙어야 하는 초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HBM까지요?
네. 현재 중국산 창신 메모리, CXMT가 막대한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HBM3 양산 카운트다운에 딱 들어간 상태거든요.
아, 그 80% 국산화라는 철창이 결국 우리 메모리 반도체까지 덮칠 거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한국산과 중국산 메모리 사이에 뚜렷한 기술 격차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특유의 그 자본 밀어붙이기로 CXMT가 HBM 양산의 수요를 잡고 그것이 화웨이의 AI 칩과 하나로 딱 결합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한국 기업들이 누리던 그 대중국 메모리 호황의 창문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매몰차고 확실하게 닫혀버릴 겁니다.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망이네요. 우리 기업들은 철저하게 각자 도생하면서 글로벌 플랫폼들이랑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쪽은 국가 단위의 단일 인프라랑 국유자본으로 무자비하게 스케일을 키우면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고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국가가 위에서 자본을 때려붓는 탑다운 방식이 만능 열쇠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보조금 사냥꾼이나 기술 혁신 없는 내관현상 같은 어마어마한 비효율과 거품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굴러가는 시스템이거든요.
하긴 그 150개 기업 난립하고 파산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죠.
맞습니다. 톱다운의 강력한 추진력과 그에 수반되는 치명적인 비효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자체적인 모순에 빠져서 무너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단 9장짜리 정책 문건에서 시작된 거대한 나비 효과를 쫓아가 봤습니다.
네.
그 잦은 신호탄이 지자체들의 1조 원대 펀드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스타트업들에게 미국산 대신 중국산 화웨이 칩 사용을 강제하는 그 영리한 바우처 제도를 거쳐서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의 초고속 상장 러시로 이어지는 과정을 오늘 살펴본 문헌을 통해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흐름이었죠.
제가 관련 자료들과 수치들을 쭉 분석하면서 느낀 건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의 일치나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기획되고 설계된 국가적 프레임워크였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개별 정책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뭐 빈틈도 많고 낭비도 되게 심해 보이지만요. 이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때 뿜어내는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적이고 무자비한 자본 서바이벌 게임의 한복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재살깎기식 치킨 게임.
네, 잔혹한 현장이죠.
그런데 오늘 밤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끔찍한 생존 게임을 기어코 끝까지 버텨나고 살아남은 최후의 두세 개 중국 로봇 기업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들이 압도적인 국가 자본력과 13억 인구의 현장에서 긁어모은 방대한 실데이터를 무기로 딱 무장한 채 2027년 어느 날 글로벌 표준이라는 깃발을 들고 중국 밖으로 걸어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의 공장과 가정은 그저 경쟁사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는 압도적이고 달콤한 가격표 앞에서 결국 중국산 칩으로 돌아가는 로봇을 순순히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참 무서운 질문이네요.
국가의 탑다운 자본이 강제한 잔혹한 도태의 끝에 과연 누가 승자로 서 있을지, 그리고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지 여러분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